하나님의 전에 또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나올 수 있게 돼서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또 귀한 일인지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네요. 방금 목사님이 소개하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제 아마 30대, 40대를 이슬람권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선교의 본부로 여기에서 선교사들을 동원하고 훈련하고 양육해서 보내는 사역도 하고 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또 교육하는 그러한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여러분 나이와 같은 그런 청년의 때는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게 귀한 것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또 중동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세계 도처에는 아직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 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중동, 특별히 이슬람권에서는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2015년 아마 8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또 화학무기로 인해서 이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리아에 있었던 사건이죠. 시리아에 가면 알레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계셨죠. 약 12명의 선교사님들이, 물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지만 특별히 12명의 선교사님들이 두 지역에 알레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IS라고 하는 이슬람 무장단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슬람 국가를 원하는 그러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대해서, 원리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IS라고 하는 것이 생겼죠. 그래서 이 IS가 시리아를, 그 알레포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 계시던 그 선교사님들 12분 가운데 그 선교회의 리더로 계시던 분들은 원래 시리아 출신의 선교사님이셨어요. 본인이 무슬림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만나서 그 귀한 복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 이슬람 국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민족 가운데, 내 백성 가운데 이 복음을 함께, 내가 갖게 된 이 귀한 복음을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시리아 알레포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IS가 오면서 그 지역에 사역하고 있던 이 선교사님들을 모두 다 체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IS가 선교사님에게 끊임없는 협박과 회유를 통해서 다시금 당신이 이슬람에서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한다면 우리가 당신을 해치지 않고 당신을 자유롭게 풀어주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내가 복음을 몰랐으면 내가 언제든지 다시금 이슬람으로 개종을 할 수 있지만 나는 참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다시금 내가 버릴 수가 없다고, 내 생명과도 내가 바꿀 수 없다라고 끝까지 복음을 간증하기를 원했죠.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IS가 온 동네 주민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12명의 선교사들 가운데 이 선교의 리더였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의 12살 된 아들이 함께 그때 당시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과 12명의 선교사들 를 한 곳에 앉혀놓고 IS에서 어떻게 했냐면 선교사님의 12살 먹은 아들을 선교사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당신이 만약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버리고 이슬람으로 다시금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신의 아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끝까지 복음을 지키니까 IS 대원들이 그 선교사님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12살 먹은 아이의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아이도 그렇게 본인이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손가락 10개가 모두 다 잘려나갔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를 거부하니까 마지막에는 그 12명 모두를 결국은 단수형을 통해가지고 처형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2015년 8월 여름 이슬람 지역인 시리아 알레포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이지만 저도 여러분 같은 자녀들이 아이들이 셋 있습니다. 부모로서 그 고통을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이야기죠. 우리는 이러한 잔혹한 행위를 하는 IS를 보면 정말 그들이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렇게 자랑무도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쉽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IS나 이슬람, 즉 무슬림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경계하고 우리 가까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 무슬림,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정말 그러한 종교인으로서 인간을 떠나서 종교인의 양심이 없어서 이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뜻이 복종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이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 복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우리는 무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슬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냐면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서 저는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참된 진리를 그리고 참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엄청난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인을 떠나서 인간으로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원하고 그 복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망 가운데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배 시간에 박 목사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편 73편 28편에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시편 70편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어게인스트하고 대적시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거스리는 자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함이라고.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냥 도둑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멸망케 되어지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영적인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속이는 영에 의한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레디컬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 속에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많이 속여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청년의 시절에 더더욱 우리로 하여금 눈이 가리워지는 게, 우리의 눈을 가리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핵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지 여러분들에게 그 사단의 전략을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본문 말씀은 제가 다 읽지를 않고 짧게 줄였죠. 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니면 지금 성경을 펴놓고 펼쳐놓고 같이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같이 따라오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4장을 펴놓으시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잘 들은 내용입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두 제자에 관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실망해서 자기의 본토 고향 집으로 돌아가던 예수님의 두 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두 제자가 누구인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 중에 한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글로바가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어릴 때부터 잘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글로바는 그 부인이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묘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갔던 그 여인들 중에 이 글로바의 아마 부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글로바는 사실 예수님의 친인척 관계에 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으로도 잘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았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 글로바는 자기 부인이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의 소식을 전해 듣고도 결국은 자기 고향집을 찾아서 떠났던 사람입니다. 약 6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데도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죠.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3장 4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아야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릴 때부터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까지도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한 또 다른 우리 인간이 아닌 또 다른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둠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 바로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 복음의 본질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사단이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은 현대의 수많은 사상과 이념과 종교와 문화와 온갖 것들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의 본질의 그 핵심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가리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무슬림들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이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슬림들은 그들이 우리가 성경을 믿듯이 그들이 정경으로 믿는 것이 코란이라고 하는 우리의 성경과 같은 책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서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코란에 의하면 무슬림들이 성경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무슬림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코란에도 우리가 믿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우리가 이 다섯 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시편도 믿고요. 우리가 아는 복음서도 믿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성경을 믿긴 믿되 무슬림들은 성경은 믿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이 성경이 어떻게 됐다고 믿냐면 성경이 변질되어졌다고 믿어요. 성경이 원래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성경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지금 있는 성경은 온전한 성경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생긴 게 AD 7세기에 생겼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이슬람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있었는데 그럼 언제 이 성경이 변질되어졌겠어요? 이것은 더 깊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나누지는 않고요. 마찬가지로 무슬림들은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내용이 코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가론 유다와 예수님을 바꿔치기했다고 그렇게 무슬림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사건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십자가라고 하는 최고의 모멸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형을 통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지막 순간에 가론 유다와 예수님을 바꿔치기 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됨과 속죄함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것들을 감추면서 십자가의 사건은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일은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론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무슬림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를 믿다고 삼위일체 신론을 믿고 있는다고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세 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인간 마리아와 결혼이 아니라 성적 관계를 맺어서 거기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 인간 마리아를 신으로 승격해서 우리가 믿고 있다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죠. 우리도 그런 삼위일체론을 믿지 않잖아요.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이 사단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통과 관습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런 온갖 위협들을 통해서 현대시대는 물질과 권세와 온갖 종류의 그런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9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오늘. 무슬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예수를 어릴 때부터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한 사람도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예수를 알긴 알았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 마치 수많은 기독교인 젊은이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메드는 사실은 문맹이라고 이슬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같이 이슬람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또 다르게 보는 면모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함메드이 문맹이었던 문맹이 아니었던 그것에 상관이 없이 이슬람을 처음 시작한 그들의 선지자 모하메시 기독교에 대해서 전해 들을 때 그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중동 지역에 대부분의 기독교 그 땅에 기독교인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어떠한 기독교가 있었냐면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올바른 정통 신학을 가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자들에 의해서 이 무함마시 사실은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처음부터 잘못되어진 기독교 이단 사상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몰랐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는데 오늘은 아마 여기서 읽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무슬림들 최고로 종교에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근데 똑같이 무슬림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죄 없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어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는 그 십자가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기 원치 않았죠.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폭력을 선동하면서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IS도 동일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오늘날 동일하게 이것이 2000년 전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만 있었던 일인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11세기, 12세기에 십자군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성지를 무슬림들이 와서 이슬람이 점령을 했거든요. 그 성전을 탈환하기 위해서 기독교 지도자가 십자군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탈환하는 작업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그 십자군이 이슬람 군을 몰아내고 기독교 성전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유럽을 시작해서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중동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그 중동에는 이미 수많은 아랍권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으로 오면서 모든 중동에 있는 아랍 기독교인들도 상관하지 않고 무슬림들과 함께 모두 다 아주 잔혹할 정도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마치 오늘 IS가 하는 똑같은 행동을 그때 했던 것이죠. 이렇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어떠한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신앙을 지킨다고 아니면 어떠한 이름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일지라도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면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일을 뒤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정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단이죠. 25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모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모하메드는 처음에는 성경을 믿었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가 받은 계시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유대인과 기독교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때부터 성경은 변질되어졌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에 맞춰서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하는 계시를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무슬림은 복음과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많은 안타까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슬림들은 복음과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참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좀 복음에 하나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선교지에 이슬람 땅에 갔습니다. 처음에 못 모르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는데 특별히 제 아내가 이집트에 있던 한 부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귀어가지고 좋은 관계 속에 드디어 복음을 전해야 될 찬스가 왔는데 제 아내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선교사가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냐하면 그 신랑은 이집트의 고위 장교였고요. 그 집안에 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도 아이가 어린 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 아내가 왜 고민을 하기 시작했냐면 굿 뉴스가 뭡니까 여러분? 한국말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저 여인에게 전한다면 그리고 그 여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it's okay. 근데 만약에 저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슬람권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리고 배교를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저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여인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면 그 여인이 중동 땅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혼을 당하게 되고요. 두 번 다시 자기 아이를 만날 수 없게 되고요.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르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이 실제 중동의 수많은 무슬림들의 상황입니다. 자, 기쁨을 위해서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그 여인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아내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이 정말 그러면서 시리어스하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일까? 정말 내가 믿는 복음이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이것이 바꿀 만큼 소중하고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내용이거든요. 정말 내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모든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모든 조건들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믿고 따르는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 복음인가 말이죠. 그러한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 믿는 자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을 전도할 때도 많이 사용해요. 나는 정말 그렇게 내 모든 보화를 팔아서 복음을 받아들일 만큼 이 복음이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일단 믿어봐. 믿으면 그냥 느껴져. 현대 지성인들이 그게 가능해요? 일단 얼마나 그것은 맹신적인 행동이고 맹신적인 주장인지 몰라요. 일단 믿어봐. 믿다 보면 그런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비논리적인 분이 아니세요. 첫 번째 복음과 두 번째 복음이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첫 번째 나오는 이 믿음은 우리가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믿어지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임재를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왔을 때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팔아서라도 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그러한 값어치가 있다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해서 따라가는 두 번째 믿음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면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할 때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이 보이는 것이죠.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32절에 남아있는 것처럼 저희가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마음의 뜨거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리아에서 오래전에 제가 초창기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한 20년 전쯤 우리 팀에 있던 형제가 선교사님이 제가 같이 사역하고 있던 곳에서 추방을 당해서 옆에 나라 시리아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한 형제가, 시리아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이 복음이 들으면 오늘 읽은 여기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가장 옆에서 잘 알았던 사람들이 보니까 형제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형제의 삶이 바뀐 것을 봤어요. 근데 자기 형이 있었는데 형의 친구가 누구냐면 종교경찰이었습니다. 중동에는 아직도 많은 종교경찰들이 있어서 배교자를 찾아내고 물색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권에서 배교를 한다는 것은 그 가정의 수치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정의 불행을 가져다오는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친구의 동생이니까 찾아갔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빨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으로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타일르고 타일르고 또 타일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형의 친구가 자기 친구의 동생을 경찰서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타일러도 안 되니까 협박과 공포심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개종을 시키려고 했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중동인은 아직도 고문을 하고 있는데 고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 형제가 끝까지 돌아서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전기 고문을 하는데 스위치를 올릴 만큼 끝까지 올렸습니다. 아주 높은 강도로 올렸는데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이제는 형 내가 돌아가게 할 줄 알았는데 그 동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줘도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I forgi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빨리 개종을 다시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용서를 한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서 전기 스위치를 최대까지 올려버렸어요.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그 형제가 죽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최고의 고통의 순간에 I still love you.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죽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죠. 친구의 동생은 그렇게 죽었지만 그 마지막 한마디가 이 종교경찰의 내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저 친구로 하여금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도 끝까지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용서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결국은 그가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런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라마단 이슬람 매 라마단 금식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생긴 이래로 지금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무슬림들은 기독교에 굉장히 적대적인 존재감처럼 보이지만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눈이 열리기 전에 그 누구보다 기독교에 적대적인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하여 그 생명을 헌신하였던 것처럼 바로 무슬림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무슬림들은 복음을 제대로 전해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왜곡되고 거짓되고 오해되어지고 잘못되어진 복음을 전해 들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회 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무슬림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것이 사상이든지 아니면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우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똑같이 황폐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라마단 기간에 여러분들이 무슬림권을 위해서 이슬람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엠마오의 제자들이 똑같이 마치 무슬림들과 같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이 복음에 반하는 against 하는 그러한 길과 행동을 선택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던 것이 열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삶이 원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지만 주님께서 오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무슬림의 삶과 우리 이 청년의 시절에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삶이 깃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교회 귀한 청년들과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이 청년의 시절에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유리하고 갈등하게 할 것들이 많은데 청년 시절부터 주님 앞에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저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필요로 하는 무슬림들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